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서 12장 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광고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지난 두 주반 동안 저는 한국과 뉴질랜드를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때 이미 담당 의사와도 통화를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였지만은 우리 2년에 한 번 모이는 목회협의회 주제 강연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뉴질랜드를 미스할 수는 없고 우리 장인어른의 그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월 9일 화요일 오전 8시에 장인어른 장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그날 오후 5시 20분 비행기로 뉴질랜드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로 향하는 그 비행기는 한 서너 달 전에 끊어놨던 비행기였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라는 공항에 내려고 마중 나오신 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집회 장소에 가서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순서가 돌아와서 주제 강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온 우주가 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귀를 의심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두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온 우주가 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괜히 잘난 척하면서 한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그 주제 강연이 이민신학에 관한 거였는데 한마디로 온 우주는 지금 이민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 있었던 그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온 우주가 이민자들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온 우주는 온 인간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사순절은 십자가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절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로 향하여 떠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금식 내지 절제 그리고 구제 이 세 가지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절기고,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떠나는 자들은 어느새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에 서 있음을 체험하게 될 줄로 합니다. 결국 사순절은 온 우주가 나를 위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절기일 줄로 합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이 고백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입으로는 예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주의 가장 가장자리에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주의 중심에 세워놓고는 우리는 늘 변두리에서 사는 인생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우주의 중심의 모습과 아울러 우리들도 우주의 중심에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스스로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고자 한 것은 아버지 데라가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 가족이 살고 있었던 곳은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이 활기치면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곳에서 주변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민 가는 도중에 하란에 들렸습니다. 하란에 들렸는데 무슨 연고인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 갈대아인의 우르보다 살기가 좋았던지 아니면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까지만 올 때도 많은 나그네의 서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가장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조카 롯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계속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잠시 멈춰서 사신 하란에 그냥 머물러 살던가, 아니면 그래도 어릴 때 살았던 고향, 물론 주변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갈대아인의 우르로 돌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희비가 엇갈렸어. 한편으로는 더 이상 자기가 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까 다행이죠. 자기가 결정을 하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고민은 사라졌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혀 생소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대개 연고지가 있어서 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 연고지 없이, 아무런 것 없이 지금 떠나야만 합니다. 당연히 망설였을 것입니다. 또다시 지긋지긋한 나그네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의 어려움을 알고 망설이고 있는데 또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번역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새 개정판에는 그냥 복이 될지라.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일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굴러도 복, 넘어져도 복, 뛰어가도 복, 앉아도 복, 누워도 복, 전 삶이 복이 된다는 것. 아울러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자기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향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며 흥분이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야 합니다. 또다시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 그 자체가 됩니다. 창대하게 되고 복 그 자체가 된다는데 못 떠날 리가 없죠?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히는 자기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그네 된 자기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나그네 된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죠? 자기가 나그네가 되어 복 그 자체가 되는 건 너무도 좋은데 나그네 된 자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아 그러면 복만 주시지 왜 저주까지 주시나 의문마저 생기죠. 마지막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언급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는 저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곧 멋진 나그네가 되어서 이웃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으로 하여금 자기를 축복하게 하는 나그네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은 축복이 저절로 나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세상에는 복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큰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이냐 저주냐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온 우주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너는 우주의 중심이다. 좀 더 길게 표현한다면 떠나라, 나그네가 되어라. 그때 너는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 한 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구입했던 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박원순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본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최신형 휴대폰을 사용하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단독주택에서 사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졸부나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부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만해 있었습니다. 한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단체에 기부도 했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도움을 주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그를 더 생각 없는 부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부자 얼마나 멋지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웃에 대한 구제가 도리어 생각 없는 부자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법조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배로 꼽히는 조영래 변호사가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말을 듣게 됩니다. 병실에 있는 누워있는 조영래 변호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박 변호사, 이제 돈은 좀 그만 벌고 눈을 좀 돌리지 그래. 외국에도 한번 나가보고. 돈 좀 그만 벌고 라는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건전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저 아무런 고민이 없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드디어 1991년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진짜 꿈을 찾기 위해 유학을 떠납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명성과 부를 남겨두고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납니다. 유학에서 돌아온 그는 인권 변호사가 되었고 공공봉사부문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남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공에서 우주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또 다른 큰 면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40세 때 떠나는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에 떠나라는 말씀을 받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의 고령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나그네가 되라고 하십니다. 75세의 나그네가 된다는 것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갈 곳이라도 뚜렷하게 있었나요? 방향감각이 서 있었나요? 75세에 떠나면 그래도 연구지가 있던가 방향감각이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다행입니다. 방향감각이 서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좀 혼동이 됩니다. 정말 방향감각이 서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신약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 중에 나그네가 되어서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5세에 아무 방향 감각 없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창세기에는 분명히 방향 감각이 있다고 써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장면이 비로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인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롯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롯이 기름져 보이는 땅을 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주십니다. 롯에게 기름진 땅을 양보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새롭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것을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어딘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길 원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때 그 발이 그대로 향해 간 것뿐입니다. 발은 갔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나그네의 아픔을 안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좋아 보이는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 네가 밟았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을 그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75세 떠난 나그네의 삶, 그 삶을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복그 자체가 되게 하시려고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 되길 원하십니까? 복그 자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복그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75세 때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도 우주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어디로 떠나야 하나? 떠나지 않고는 우주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가? 떠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처럼 살던 곳에서 멀리 떠나는 삶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임무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는 선배 변호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떠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순절의 떠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떠남은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떠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기도와 금식 내지 절제 그리고 구제의 삶을 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떠남의 삶입니다. 그동안 젖어있던 우리들의 습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태한 기도 생활에서 떠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울러 깊은 기도를 통해 묶여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해방시켜서 자유로이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맞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갈 바를 모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혀 기도의 맥이 잡히지 않을지라도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방황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금식 내지 절제는 우리를 세상의 정욕과 쾌락의 삶에서 떠나게 합니다. 다른 세계를 맛보게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 알게 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도 육신의 편안함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임을 알게 합니다. 너무도 연약한 나그네임을 깨닫게 합니다. 한편 정욕과 쾌락의 삶 말고도 너무도 넓은 세상이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주와 같은 세계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과 절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 금식과 절제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맛의 노예가 되어서 한 끼를 먹어도 최고로 맛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는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대형 한국 그로서리가 들어온 후에, 보스턴에 들어온 후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한 두 번 가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순절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 이것도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귀중한 절제가 아닌가 이번 주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셋째로 구제의 삶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작은 물질이 아무런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물질로 보였지만은 구제를 통하여 그 작은 물질 안에 있는 우주와 같은 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물질에서부터 벗어나 멋진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헤이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구제에 많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구제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떠남의 삶입니다. 예수를 향한 떠남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떠남의 삶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불어 이사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순절에 충실하십시오. 기도와 절제와 구제의 삶에 충실하십시다. 곧 예수를 향하여 떠나가 보십시다. 사순절이 마칠 즈음에 우리는 온 우주의 중심에 서 있음을 체험할 것입니다. 사순절에 떠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사순절의 떠남의 삶을 통해서 온 우주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신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일의 수상, 여자 수상인데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여자 수상입니다. 이 메르켈 수상이 자신의 50세 생일에 많은 정치인들을 초대했는데 한 과학자를 초대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그의 강연 내용은 한마디로 인간은 이미 결정된 뇌의 기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피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하는 곳에 모든 키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의 기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피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환경에 매여 있는, 우주에 매여 있는 한 연약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사순절의 떠남의 삶에 익숙한 메르켈 수상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매우 매력적인 현대 뇌연구 분야는 오늘날 수많은 실험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한편 칭찬하는 거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무한한 우주 한가운데에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말하기를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우리는 우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편안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 글을 읽고 독일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신앙 가운데 우주 한복판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나라의 수상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메르켈 수상이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메르켈 수상의 아버지는 일찍이 서독의 목사님이었는데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서독에 살다가 동독의 목사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진해서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떠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메르켈은 어릴 때 보았습니다. 한편 성인이 된 메르켈 수상은 현재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가들이 남들 보는 데 교회 출석하고 남들 보는 데 기도하고 남들 보는 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이분은 거꾸로. 그래서 어떤 때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절제와 구제의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나그네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사순절에 떠남의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우주 한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해서 돌고 있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학자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우리도 메르켈 수상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떠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메르켈 수상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 복을 남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순절 기간 기도와 절제와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영적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한 번 더 저의 여행에서 느낀 이야기를 말씀함으로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국을 거쳐서 뉴질랜드를 다녀왔기 때문에 비행기를 여러 차례 타야만 했었습니다. 직행이 없어서 여러 번 갈아타야만 해서 나중에 세어보니까는 아홉 번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다 보셨으니까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제일 먼저 퍼스트 클래스 내지 비즈니스 클래스 고객들을 먼저 태웁니다. 제일 나중에 이코노미 클래스 고객들이 타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이코노미 클래스만 탔습니다. 제일 나중에 타게 되면은 많은 경우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고객들이 편히 앉아서 드링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줄래줄래 뒤로 향합니다. 마치 그들이 비행기의 중심에 앉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을 아홉 번이나 했으니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코노미 고객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서 흐뭇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나로 인해서 이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다. 나로 인해서 이 비행기는 무사히 미국에 도착할 것이다. 좀 심한 착각인가요? 순간, 그 순간 좁은 이코노미 클래스 자리도 넓어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중심에 사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중심에 살기 위해서는 떠나셔야 합니다. 나그네가 되셔야 합니다. 사순절에 떠남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사순절은 떠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우주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떠남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우주의 중심에 사는 삶을 회복하십시다.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음을, 이 비과학적인 생각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절제와 구제의 삶을 사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순절의 떠남의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어느 중심을 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경은 온 우주가 인간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과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영적인 사고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주의 주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에 살고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체험케 해주시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으로 여겼던 그곳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떠났듯이 떠나셔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기도와 절제와 구제의 삶을 통하여 함께 떠나가십시다.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고 있음을 체험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넓고 넓은 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 누리기 위해서 사순절의 떠남에 우리 함께 동참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정말로 이번 사순절 기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떠나가는 우리들의 나그네의 발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